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빌립보서 본문을 보기 위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2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사역, 루디아를 만났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빌립보교의 중요한 두 번째 성도죠. 간수를 어떻게 해서 만나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1절, 2절 맨 앞에 나오는 어찌 보면 서지와 관련되어 있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과 2절은 모든 서신이 담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1절은 누가 보내는지, 그리고 1절 뒷부분에서는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리고 2절에서 간단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보내는지를 1절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저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벌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실라와 함께 떠났고요. 그 이후에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그리스 지역으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들인 거죠. 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실라 한 사람이 빠져있죠. 원래 빌립보 교회는 실라도 같이 가서 세웠는데 여기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는 실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감옥에 같이 하고 있지는 못했거나 아니면 좀 먼 거리에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라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늘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만든 그런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도 바울을 사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항상 이 표현을 잘 사용했습니다. 1절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도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다르게 구분을 하고요. 여하튼 여기에서는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사말에 나오지 않지만 뒤로 넘어가면 빌립보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다시 또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휴가지에서 시간을 즐기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여유롭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평생 살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게 로마에서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때의 이 편지를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빌립보 성도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내가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가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것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부당하게 끌려가고 옷이 찢기고 많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아직도 만약 그 당시 복음전에서 회심하고 예수님 믿었던 간수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했었겠죠. 맞아,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혀서 그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착고를 풀어주셔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탈옥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내가 살아남고 그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하던 때를 감격스럽게 회상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을까.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라면,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 교회 세우신 것처럼, 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로마에서도 누군가 반드시 구원을 받겠구나,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동시에 또한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막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거나 그래도 시간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거나 그래도 주님 섬기겠다고 무언가를 하면 과거에 제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무언가 했을 때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아, 저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겠구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절 끝에 보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말 성경은 쭉 붙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잘된 번역이기는 한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 표현이 다 성도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한테 편지 쓴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원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수식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자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두 번째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세 번째로 성도인 모든 자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 보편적인 일반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빌립보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맨 끝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1차적인 청중, 독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도 감독들과 집사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거죠. 이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후 약 50년경에, 어떤 분들은 49년, 어떤 분들은 51년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하튼 주후 40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40대쯤 되었을 때 2차 전도여행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약 50년도쯤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 약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어떤 분은 주 60년, 어떤 분은 주 61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순교한 것이 64년이다, 68년이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특별하게 요 해, 요 월에 죽었다, 뭐 이때 썼다 이걸 찍지 않아도 대략적인 연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 짧게 보면 한 10년? 길게 잡으면 한 15년 이쯤 되고 나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었죠. 그 후에 약 한 10년 정도 지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쯤 된 교회에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교회에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목회자로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모진 고난 당하고 다시 다음 전도지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나올 때 어떤 후속 조치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주었는가?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아무것도 안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여기서 목회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다 떠났다고요. 혹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직분자 세우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워두고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을까? 어떻게 양육을 받았을까? 여기 나오는 감독들과 집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까?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다 크지도 않은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너희가 알아서 밥해 먹고 지내라 하고서는 그냥 떠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고작 10년, 길어야 15년밖에 안 된, 그리고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여 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뭐 우리가 생각하던 막 수천 명, 수만 명 부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귀하게 믿음 생활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섬기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비록 좀 문제가 있기는 해도,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처음에 떠나올 때는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에 불과했는데, 고작 해봤자 루디아 가정, 간수 가정, 이런 가정들, 혹은 본문에 나오지 않은 몇몇 가정들밖에 없는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이런 감독들, 집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 그 당시에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을 공급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 닫지 않고 잘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신 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싶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 때 그리스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지를 쭉 돌아보았는데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빌립보를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고요. 그 뒤에 쭉 나와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나오는 몇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도 갔거든요.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니아, 기타 등등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편지를 안 썼습니다. 남아 있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왜 편지가 없었을까요? 그런 지역들에 있었던, 빌립보에 가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다른 곳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편지를 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편지를 안쓴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들, 편지가 남아있지 않은 교회들은 어찌 보면 이미 문을 닫았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신앙을 잘 지키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낼래야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편지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책망하거나 똑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야, 교회가 살아남았구나.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복잡거리고 다투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말을 해요. 이렇게 인사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뭐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인사말이죠.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인사말로 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죠. 이게 인사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히브리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헤세드고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헤세드와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한 거예요. 가끔 제가 이 구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이 구문을 썼어요. 이게 그냥 편지 쓸 때마다 익숙하게 쓰는 구문인가? 관용어군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쓴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 두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은혜를, 평강을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하면서 너무 강하게 설교한 게 아니냐라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들 그런 설교 듣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좀 위로를 좀 해주지. 근데 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설교라건 저런 설교라건 강하게 책망을 하고 꾸짖건 모든 목회자가 갖는 동일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쳐다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당장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다리라도 분질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얼른 부족한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회개하고 주님이 시간 주고 있으실 때 얼른 돌아나오고 혹시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으면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은혜가, 평강이, 헤세드가,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를 삼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을 잘 격려하고 권면할 그런 대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제자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를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줄 일도 없고요. 누군가를 꾸짖을 일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잘 교제하고 그래야 꾸지람을 하든 축복을 하든 편지를 써줄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직분 감당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다른 누군가를 잘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고 또 믿음 안에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도 사도 바울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또 고난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 성도들을 섬기는 자, 편지를 쓰는 자, 신방하는 자, 권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